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오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영상 교재 녹화가 있었습니다. 영상 교재 녹화를 이렇게 하면서 스와질란드 이제 전화 연결을 했어요. 이제 스와질랜드에 이제 목사님 가시고 국왕님 만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국왕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강태욱 선교사님 통해서 어떻게 국왕을 만나기까지 되어진 과정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 시간 넘게 목사님 그리고 국왕 이렇게 교제가 돼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도 감사한데 그 과정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이야,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이런 소식들은 잠언의 이야기처럼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여름날의 냉수와 같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강태욱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하루 방문을 하셨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목사님 서야진랜드 도착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합창단이 온다, 박 목사님이 오신다, 이 소식을 좀 어떻게 알리고 싶은데 이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수소문 하다 보니까 국립대학교 졸업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국왕님도 참석을 하고 이제 내각 모든 장관들이 다 참석을 하는 자리더라는 거죠.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합창단이 와 있는데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행사 기간에 이 행사 진행하는데 공연하는 거나 순서 모든 걸 이제 내각에서 다 짜기 때문에 중간에 뭘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하려면 식전 행사만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을 잡아줘서 그 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있는데 벌써 장관들 다 와있고 행사는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국왕님만 이제 오지 않았는데 우리 합창단 공연 순서가 돼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어찌 이런 일이, 국왕님이 그 시간 딱 들어오셔가지고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합창단 그 공연을 들으면서 이 국왕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중간중간 한국이 끝나면 IIF 소개하고 한국 끝나면 박옥수 목사님 오십니다 강구하고 또 한국 끝나면 합창단이 옵니다 강구하고 쭉 소개를 했는데 행사가 다 마치고 났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국왕께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합창단하고 이제 이영문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일행이 가서 국왕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묻는 거예요. 이미 며칠 전에 청소년부 장관이 박 목사님하고 이제 국왕하고 이제 미팅 약속을 딱 잡아놓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미 박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IIF는 이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합창단은 이런 공연단입니다. 쭉 설명을 하니 대통령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이 도착을 하셨는데 청소년부 장관은 면담 시간 45분입니다.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실제 대통령께서는 아니 국왕께서는 마음 먹고 목사님을 만나시려고 오후 시간 일정을 다 빼놓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과 면담이 시작이 됐는데 목사님이 쭉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뜸을 이렇게 들고 잠시 멈칫하니까 그왕께서 더 전하시라고 더 또 한참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이렇게 또 멈칫하니까 그왕께서 더 전하시라고 더 몇 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연신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서 화답을 하시고 여러분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이 그왕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앞에 꼭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궁왕이 꼭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마음을 주셔서 스와질랜드를 보내시고 스와질랜드에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게 하셨다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왕께서 제가 좋은 땅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다가 센터도 짓고 청소년 센터도 짓고 교회도 짓고 또 하나는 목사님 쉬었다 가실 지내실 집도 지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십시오. 자주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왕궁에서 합창단 공연하자 그러시네. 왕궁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그 스와질란드 나라 전체를 다 얻게 하셨더라고요. 아멘. 근데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면서 국왕께서 그러면 당장 준비위원회를 만들자. 우리도 준비위원회 만들고 그쪽도 준비위원회 만들어서 바로 운운을 시작하자. 그래 해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프리카 센터를 지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나라를 찾다가 케냐로 결정을 했는데 케냐는 정권이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권이 안정된 나라를 찾는데 스와질란드는 국왕체제니까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프리카 센터를 짓는다 하더라고요.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변하고 새로워지려면 IYF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나라가 다 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너무 소망스럽고 행복한 거 있죠. 우리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여기를 접어놓으시고요. 제 성경은 110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돗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그가 시돗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자주자주 목사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또한 보는 거예요. 왜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렇죠? 그 일을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절망 속에 사는 이유는 뭘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내 문제가 돼서 내 안에 고립되고 갇혀서 절망하고 고통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계시면 절망이 있어도 절망이 안 돼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계시면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작년에 마치고 밤늦게 병원 심방을 갔어요. 한 목사님이 몸에 암이 왔대요. 박 목사님 이제 통화했는데 어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사람이 말이야 죄 짓고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살던 사람도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데 자네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이 문제 만났는데 왜 하나님이 자네를 안 들으시겠어. 제가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마음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다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제가 갔더니 제 손을 얼마나 꼭 잡으시든지 같이 동역자면서도 손을 그렇게 꼭 잡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까워지고, 주님이 함께 계셔도 멀리만 있는 것처럼, 내가 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야,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았지? 근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니까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뭐야, 예수님 내 안에 계셨잖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뭐가 문제야? 예수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면,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가 문제로 되어져 있는 걸 보니까, 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안 믿었구나. 그렇죠? 지금 믿으세요. 그 목사님하고 그 이제 늦은 시간인데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벅차고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말입니다.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슬퍼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답더라는 거죠. 저번 한 주간 바쁘기도 했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맘소리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 무슨 소리를 내는 자매님들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소리라 하네요. 이 자매님들이 이제 송파구에 장소를 얻어가지고 와인드 강연을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를 하고 났는데 초중고 학부형 이상 되는 엄마들이 거기는 함께 하는 곳이에요. 애기 엄마들은 잘 안 껴줘요. 근데 그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마치고 나니까 자매님들이 마음이 확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3인 상황극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야, 온 마음을 쏟아서 그 공연을 하는데, 아이, 정말요. 저는요, 뭘 잃어버렸냐면은 이 상황극 마치고 내가 강사로 나가서 강연해야 될 걸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거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을 나는 바람에 이걸 훔치느라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앵콜 공연한대요. 꼭 한번 와서 보세요. 그래 이제 저녁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그 공연을 하는데 그 아들은 고등학생, 이름은 정팔이. 그 정팔이 엄마, 그리고 정팔이 아빠, 이 세 사람이 펼치는 무대인데, 그 정팔이 아빠는 딱 한 번 나와요. 아침에 아들 막 깨우면서 빨리 안 일어나나, 그래, 막, 학교 늘 저렇게 늦는다 그러면서 막 호통치고 이제 엄마하고 다투는 소리에 아빠가 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자매님이 막 그 아빠 역할을 막 하면서 이렇게 그 연기를 펼치는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야, 어쩜 윤광로 집사님하고 똑같나.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자매님들이 송파구 가가지고 막 홍보하고 그러는 동안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서초구에는 너무 사람들이 삭막하고 여유가 없고 그런데 송파구에 가보니까 너무 포근하고 너무 너무 여유롭고 송파 구청을 가도 너무 따뜻하더라 하면서 이러다가 이사 다 가겠네요. 그 행사 장소에 23명의 엄마들이 왔다는데 이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포스터에 티켓에 보면은 아이가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속에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이 글귀가 적혀 있어요. 이걸 받아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우리 엄마 갖다 줘야 되겠어요? 하고 들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걸 들고 엄마를 갖다 주면서 엄마가 여기 꼭 가봐야 돼! 하면서 그래가지고 서너 분이 왔어요. 그 티켓을 보고. 제목이 뭐냐면 마음을 읽는 엄마. 그 아이의 자녀의 마음을 읽는 엄마.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의 마음을 읽어내려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먼저 보여줘야죠.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다가오잖아요. 엄마들에게 물어봤어요. 엄마들은 늘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너무 어리다고만 생각하니까 꾸짖는 일만 했지 한 번도 아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엄마의 마음을 아이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알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과 마주 앉아서 마음에 내가 저번에 미안했구나. 너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엄마가 내 잘못을 한번 시인해보고 내 마음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제가 내곡동 그 공연장에서 맘 키움 애기 엄마들 이제 행사를 가졌는데 우리 엄마 마음속엔 괴물이 살아요. 2탄을 했어요. 그때 케이블 방송국 기자가 와가지고요. 자매들 인터뷰 다 해가고 우리 행사하는 거 찍고 저도 인터뷰를 해갔어요. 아, 제법 길게 기사를 내보냈던. 그 내용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와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큰아들하고 앉아서 그걸 봤어요. 참 은혜롭게 봤는데 제 아들 녀석이 다 보고 나더니 아빠는 우리는 그렇게 안 키웠으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술 드시면 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술이 들어가야 마음 표현을 하잖아요. 평상시는 너무 엄하죠. 말수도 없고. 저는 자라서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아버지처럼 그렇게 애들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엄한 아버지 밑에 엄한 자식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뭐 다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주 막 아이들을 강하게 길러냈어요. 야, 아들이 그 소리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떳떳해지대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믿음도 없고 자유도 없고 내 생각 속에 갇혀서 너들을 마음으로 대해주질 못했다.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웃으면서 아니요 아빠가 저도 그렇게 길러줘가지고 지금 마음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흐르면 그 속에 행복이 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지고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와서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고 선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것은 자신을 믿은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에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이었다. 그 사람 어릴 때 마음도 소심하고 자폐 성향도 있고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늘 왕따를 당했는데 어느 날 동네 불량배 대여섯 명이 빙 둘러싸면서 타이슨 가지고 있는 비둘기를 빼앗아가지고 장난을 막 치다가 비둘기가 죽어버렸어요. 그 순간 팍 화가 난 거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대여섯 명의 불량배 형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어두운 일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소년원에 갇혀 있는데 그 소년원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타이슨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 아이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이 아이를 길러주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장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에게 데리고 갔대. 그 사람을 그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제자를 삼아달라고 다이슨을. 71세 당뇨병이 있어. 이 나이에 몸도 안 좋은데 무슨 제자냐. 안 받는다. 그러면 테스트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잠재력이 가득 차 있거든요. 제자를 받았어요. 제자를 삼았는데 막상 권투를 가르치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없고 학교도 안 다녔고 글도 모르는 거예요. 야, 이 아이는 권투부터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구나. 먼저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타이슨의 마음을 이끌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가르쳐주고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마음을 관리를 해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마음을 어떻게든 이끌어줘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75세 때 타이슨이 헤비급 챔피언이 됐어요. 챔피언 벨트를 딱 찼을 때 그때 이미 다마토라는 감독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계속 승리를 이어가다가 동킹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접근하면서 이 사람은 돈벌이 흥행거리로 경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만나면서 타이슨의 권투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결국 재기한다고 하지만 불행해지고 말았거든요. 이 타이슨이라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관리하고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달라지더라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관리해 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행복한 거고, 내 실제 삶 속에 내 마음을 관리해 줄 참된 종이 있을 때 그 삶은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번 주 토요일 날, 저번 주 토요일이죠, 기독교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저들 교회에서 가졌어요. 시작부터 여러분,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바로 표현을 했어요. 말씀 중간인데, 아니 그러면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된단 말입니까? 목사님, 구원이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야 없는 건 맞습니다. 구원이 내 행위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선하든 악하든 그것과 구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구원은 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구원이 더럽혀질 수 없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제 마음대로 지으려고 한다고 제가 지어져요? 그러시면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죄 안 짓고 싶다고 죄가 안 지어지느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제가 감사한 게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은혜로 말미암았다. 구원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신앙도 내 행위와 상관이 없더라. 신앙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연관성이 없어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악하든 선하든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아멘.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못하고 잘하고 내가 악하고 선한 것과 상관이 없다.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말씀을 믿으면 내 행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다, 감히 의롭다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실버 회에서 울진까지 이제 문화체험 가셨는데 울진에 가니까 뭐가 유명해요? 모르시는구나. 대게. 영덕대게는 영덕에서 잡혔다고, 영덕대게고. 울진에서 잡힌 건 울진대게라고 하더라.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뭐 금요일 날 그 식사 중에 그 게가 나와가지고 맛있게 드셨대요. 근데 어제 한 부친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 게를 맛있게 드셨는데 그 게 껍질 조각이 몸 안에 들어가서 소장을 그대로 찔러버린 거예요. 상처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제 버스 타고 올라오신데 고생 많이 하셨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렇게 됐는데, 아래 그렇게 됐는데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지내셨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당장 저녁에 수술해야 된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근데 그 껍질 조각이 찔러가지고 거기 그냥 걸려있는 거예요. 안 내려가고. 7시에 수술하신다는데 제가 도착한 시간이 7시 5분인데 아이고 부처님, 부처님 이거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우리 부처님 그 개 껍질 조각 하나가 딱 찔러 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셨는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 평상시는 그래 안 하셨거든요. 부처님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지. 근데 부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부친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세요? 아니, 인간은 절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어찌해야 되노? 그러면서 바로 복음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해요 안 해요 부처님? 내 손을 꼭 잡고 거룩해 거룩해 거룩해. 그렇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면 거룩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 아무나 못해요. 여기 이 말 못하신 분 다섯 명 반은 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믿음을 배우면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참 쉬워요. 작년에 모임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 목구멍은 잘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떻게 그 소장에서 걸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이야 기가 막히게 사람 마음을 낮추시는 데는 그 개 껍질 하나 가지고도 참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자, 은혜를 입으면 그 말은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러면 이 누대에게서 은혜의 세계가 나타나지는 걸 보면, 누시 은혜를 바라고 발을 내딛는 이 마음의 세계를 보면 분명 은혜가 있기 전에 율법이 와야 돼요. 은혜가 오기 전에 행위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이고 행위에 매여서 아직도 행위가 끝이 안 나고 율법이 끝이 나지 않은 채 법 아래 매여서 행위에 매여서 고달픈 신앙의 길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의 이 길이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누세 마음에 그 길이 끝이 난 거예요. 나오미의 두 자부가 있어요. 룻과 오르바. 이제 남편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 있는데 두 아들 죽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모압에서 돌아가는 길인데 이 두 자부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날 따라가 봐야 소망이 없다. 그래서 너 길 돌아가라.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갔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똑같이 오르바, 룻은 저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죽었죠. 시아버지 죽었죠. 모든 걸 다 망쳐버렸어요. 형편이 저주가 왔는데, 형편은 저주가 왔는데 오르바의 마음에는 저주가 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자기의 길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자기 길을 가게 되고 생각을 쫓아가게 되고 자기 마음을 쫓아가게 되고 자기 눈을 믿고 가게 되는 거예요. 룻은 마음에 저주가 임하니까 마음에서 자기 길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모압이라는 저주받은 땅에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그들의 마음이 옮겨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작용을 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누세 마음의 저주가 임하면서 자기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제 내가 뭘 잘해가지고는 결코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마음이 떠나가는 걸 보는 거잖아요. 베들레헴의 삶은 은혜로 사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부정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그할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소를, 성막을 짓게 했고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를 두시고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근데 너무 내려온 건 성막이 지어지는데 쓰여지는 재료를 보면 거기에 조각목이 쓰여졌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와 똑같아요. 일본이 한국 우리나라 산을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나는 곳은 풀도 안 나요. 자르면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아주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쫙 뻗어나가면 나무들이 죽어버려요. 그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그걸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떡상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번제단을 만들고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하나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조각목이 보이지 않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조각목이 보이지 않아요. 정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지성소 안에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는데 조각목이 보이지 않아요. 정금으로 입혀놨어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쓰여진 성막을 짓는 쓰여진 것 중에 염소털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염소털로 전혀 쓸모없는 건데 염소털도 있고 거기에 수달 가죽도 있고 예? 그리고 조각목도 있고 이런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이 성막을 지어지는 재료 속에 들어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치 없는 염소털 같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조각목이 정금으로 입혀졌는 것처럼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발을 내딛었는데 바로 누구의 밭에 도달했어요? 보아스 밭에 도달을 했어요. 보아스는 이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이을 자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보아스요 하나는 야긴이라 그랬어요. 야기는 저가 세울이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연 속에도 역사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누세계는 이전에 자기의 것으로 수고하며 살던 세계가 끝나고 은혜로 이삭을 줍는 삶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모임을 가지면서 열왕기하 4장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이미 남편은 죽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세월이 오래 간 것 같아요. 두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제 체주에게 노예로 팔릴 그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는데 생도의 아내가 하는 말이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 생도의 아내에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가 하나 있습니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름 한 병 있어요? 자, 그러면 생도의 아내 마음에는 기름 한 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말은 기름 한 병이 마음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기름 한 병의 위력을 전혀 모르니까. 기름 한 병 잔장에 넣어놓고, 아이고, 저 능력도 없는 기름 한 병, 저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그 기름 한 병 속에 모든 능력이 들어있다는 사실. 빈 그릇을 밀려라, 거기다 부어라, 그리고 그걸 팔아서 빚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기름 한 병 속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기름 한 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형편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기름 외에 다른 것이 있을 때는 내가 기름을 사용할 줄 몰랐지만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는 형편 앞에 세우시면서 기름을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용해봐. 기름하면 써봐. 이 기름이면 충분해. 부족함이 없어. 왜 네가 궁핍하게 살아. 이 기름 한 병이면 돼. 아멘.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계시면 이 두세 삶이 보아스의 밭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룻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니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5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그 타작마당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한은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이삭 줍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지 않아요. 자, 밭에 추수밭에 떨어진 이삭 하나, 벼 이삭 하나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어떤 거지가 가게에 구걸하러 왔는데 500원은 주니까 내가 거진 줄 알아 하고 던져버리고 갔다 가더라고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저희 집에 큰집 할아버지가 전담으로 세마저기 논을 주셨는데 그 논에서 타작하면요, 이삭주로 세 번 다녀요. 우리 논에는 이삭주로 오면 안 돼요. 없어요.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것도 그냥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 여자 룻이에요. 이방 여자가 추수밭에 들어오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때부터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하는 신앙이 있고 주님이 해주시는 신앙이 있는데요. 주님이 해주시는 신앙은 너무 쉬워요. 보아스의 밭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보아스가 룻을 위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 밭을 떠나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내가 종들에게 이야기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목이 마르면 여기 물 떠온 하인들을 위한 물을 너도 마셔라. 그들은 저들을 위하여 나온 음식도 네가 먹어라. 떡을 가지고 초를 찍어서 먹어라.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단에서 한 주먹씩 뽑아서 버려줘라. 이야, 이삭 줍는 거 막 기가 막히게 줍는 거. 자, 이런 이삭은 줄만 해야 안 해요? 재밌겠죠, 그죠? 아이고, 여기도 주셨네, 고맙습니다. 얼른 집어넣고. 여기도 주셨네, 얼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으면 행복해요.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이제 룻은 아침부터, 예? 아침부터 잠시 집에 가서 쉬었다 오는 것 외에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다. 왜요? 이제 룻은 이 땅에 소망은 없거든요. 이 룻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행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고통하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한 생명을 얻는 그것만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낙이고 소망이고 행복이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복음만을 위해 산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을 즐기면서 육을 쫓아 살 거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루하루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얼마나 행복하겠나. 주님 없이 죄악 속에 고통하며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작년 재판 중에 나는 기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이 없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점점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대요.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좋겠다. 몇 달 전에 목사님이 계시록 3장에 빌라데비아 교회를 이야기하시더라.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멘. 따라해봐요.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예,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렇다.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저 하나님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이끌려오겠구나. 아멘.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실 건데 이미 열린 문을 두셨는데 이 열린 문 아무도 못 닫는다. 아무도 못 닫는다. 그렇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룻을 그 이삭을 주면서 다만 이삭 하나 주우러 발을 내딛었는데 하나님 보아스 밭으로 인도했고 보아스 번지수도 모르잖아요. 그 밭의 주소도 모르잖아요. 그 밭이 어디에 위치한 줄도 모르잖아요. 누가 밭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밭으로 인도했어요. 풍성한 양식으로 어머니를 섬기게 하고 그 삶을 복되게 하고 보아스와 마음과 만나게 하고 보아스의 사랑을 받게 하고 보아스의 생명을 낳는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목사님이 작년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미국에서 마치고 지금 하는 것보다 500배는 더 크게 할 수 있다. 지금 매일 미국에 칸타타 투어가 치러지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교회는 성도 6명인데 2,500석 강당을 빌렸는데 강당을 가득 채우고 그분들이 공연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모두들 구원받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육신의 기대를 두고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못 박아서 우리를 끝내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도 있게 없고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사십시오. 저는요 요즘 행복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집에 잠깐 가서 쉰 내에 이삭을 하루 종일 죽고 있는 누처럼 복음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온 마음을 쏟아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삶,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생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